은, 금, 주서, 철, 수운으로 읽는 세계사. 1만 년 전 인류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우연한 기회에 금속 물질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인류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 뻗어나갔고, 1만 년이 지난 뒤 돌독기 대신 스마트폰을 움켜쥐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에서 우주정거장까지 그야말로 금속으로 이루어진 세계 속을 살아가고 있다. 금속이 세계를 지금의 모습으로 움직인 것이다. 금속은 처음 사용된 그 순간부터 역사의 중심에 존재해왔다. 변신을 거듭하며 인류의 삶을 통째로 뒤바꿀 만큼 엄청난 발전을 이끌기도 했고, 전쟁이라는 비극을 극대화하고 환경을 파괴시키는 무자비한 수단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금속은 역사의 다양한 장면에서 묵직한 존재감으로 언제나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금속은 그동안 역사성을 제대로 주목받지는 못했다. 음식, 옷, 질병, 전쟁, 건축 등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접근법이 매우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금속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과학의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금속을 중심으로 석기시대까지의 비금속기와 청동기시대부터의 금속기로 나누어 구분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인류가 석기시대를 벗어나게 해준 최초의 금속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무심코 청동기시대라고 구분짓는 그 시대 속에서 금속이 어떻게 인류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현재 진행 중인 철기시대를 이끌어온 것은 누구이며 앞으로 이 시대가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금속이 인간의 삶 속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서 그런 것일까? 마치 공기의 존재가 당연하게 느껴져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옅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는 역사 속 금속의 역할에 대해 너무나 관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책은 금속의 세계사를 주목하고자 한다. 구리는 너무 물러서 고대 금속 기술로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대신 아연, 주석 등의 다른 금속에 섞여서 경도와 강도를 높이는 역할을 담당했다. 구리가 섞인 황동과 청동은 비교적 녹이 덜 쓴다는 장점까지 더해진 덕분에 각종 생활도구나 농기구 제작, 무기와 화폐 제조에도 애용되었다. 이러한 구리의 다양한 용도가 언급된 문헌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구약성서를 꼽을 수 있다. 창세기 4장 22절,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38장 1절에서 20절, 에스라 8장 27절, 디모데후서 4장 14절 등 구약성서에는 구리의 사용이 약 100회 정도 등장한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내용을 담은 출애굽기에 38장 2절부터 20절까지 구리의 용도가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사람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금속을 꼽으라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단연 금일 것이다. 장신구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뭔가 아쉬웠는지 현대인들은 금을 가루로 만들어서 마사지 재료로 몸에 문지르기도 하고 술에 타 마시기도 하고 초콜릿 등의 음식 위에 뿌려 먹기도 한다. 정말 대단한 금사랑이 아닌가? 그런데 로마 제국의 납사랑도 이에 못지 않았다는 사실. 로마 제국 사람들은 납을 광적으로 좋아해서 그야말로 사용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수도관 같은 배관과 건축물, 안료, 포도주잔, 식기 등 공공재나 생활도구에 두루두루 사용했다. 수도관 자체에 황제의 이름을 새겨넣기도 했으니 이를 보면 로마인들은 납 배관의 위험성을 인지하기는커녕 납으로 수도관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대단했던 듯하다. 실제로도 로마 제국은 산업화 이전 납을 가장 많이 생산한 문명이었다. 거대한 영토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은 중앙아시아, 로만 브리튼, 발칸반도, 그리스, 소아시아, 히스파니아 이렇게 여섯 지역에 광산을 두었고 이 여섯 광산에서 연간 8만 톤에 달하는 납을 생산했다. 이는 당시 세계 납 생산량의 40%를 차지할 정도였다. 시간이 흐르며 로마인의 납에 대한 애착은 결국 납을 먹고 바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늘 백옥 같은 하얀 피부를 탐내는데 로마의 여성들도 이런 욕망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았던 터라 상류층 여성들은 얼굴을 밝아 보이게 만들려고 납을 얼굴 전체에 얇게 바르고 다녔다. 또 납을 금가루처럼 음식에 뿌려 먹지는 않았으나 더 먹기 좋게 아예 감미료로 만들었다. 납그릇에 포도주를 넣고 졸이면 포도 속에 든 유기산이 납 성분과 반응해 단맛을 내는 흰색의 아세트산납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식품에 즐겨 넣은 것이다. 생각만 해도 붙들어 말리고 싶은 일이다. 무력, 종교, 법률로 세계를 세 번이나 정복했다는 로마인들이었지만 납 중독이 뭔지 몰랐던 게 함정이었다. 로마인들의 유골에 납 중독이라고 판명해도 충분할 만큼의 납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로마의 멸망 원인 중 하나가 납 중독이었다는 가설이 존재할 만도 하다. 1940년 프랑스 출신 이집트 학자 피에르 몽테는 나일강 삼각주 북동부에 위치한 고대 도시 타니스에서 파라오의 무덤을 발견했다. 고대 이집트 제21왕조의 파라오 푸스센네스 1세의 무덤이었다. 놀라운 사실은 아직 도굴되지 않은 무덤이었다는 것. 그때까지 발견된 파라오의 무덤 중 전혀 도굴이 안 된 무덤은 이곳이 최초였다. 피에르 몽테는 무덤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고 그곳에서 독특하고도 아름다운 유물을 하나 발견했다. 훗날 푸스센네스 1세를 실버 파라오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한 유물, 바로 파라오의 미라가 담긴 은관이었다. 혹시 지금 은관이라는 사실에 실망하신 분이 있다면 아마 텔레비전이나 박물관에서 본 번쩍이는 이집트 금관을 떠올렸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금은 은의 70배에 달하는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고대 이집트에서 금과 은의 가치는 지금과 상당히 달랐다는 신기한 사실을 알고 나면 그 실망이 가시지 않을까? 금속계의 능력자인 은은 고대부터 귀중한 금속, 즉 귀금속의 신분으로 극진히 모셔졌다. 특히 기원전 2500년경 이집트에 처음 소개되었을 때는 은이 금보다 더 귀하게 대접받기도 했다. 당시에는 금이 은으로 도금되는 굴욕을 겪었고 은으로 만든 장식의 두께는 금으로 만든 것들보다 대부분 얇았다. 우주를 군림하는 신으로 숭배된 파라오조차 은 장신구를 원하는 만큼 착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정도였다. 당시 이집트는 금 재련에 성공해 금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지만 은은 소아시아로부터 수입해야만 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 중왕국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유입량이 증가하면서 은은 금과 가치가 비슷해졌고 물물교환의 수단으로도 이용되었다. 그러다 신왕국 시대에는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이 1대 2로 고정되었다. 물론
이상하네. 은이 금보다 더 귀한 금속이었다는데 나는 왜 은으로 된 이집트 유물을 본 기억이 없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답변을 하자면 가장 큰 이유는 금에 비해 은이 흔치 않아서 사용할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껏 가장 잘 알려지고 많이 전시된 유물 중 상당수가 고대 이집트 파라오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제18왕조의 12번째 파라오 투탕카멘의 유물이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 호빗에 나오는 에레보르처럼 엄청난 금을 보유한 것으로 유명한 나라가 있었다. 채굴 기술의 차이가 있기에 황금의 양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긴 힘들지만 당시 주변 국가에 금이 먼지처럼 많이 있는 나라라고까지 알려진 곳이었다. 황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대 국가인 이곳은 어디일까? 과거 이 질문에 엘도라도요! 라는 꽤 용기 있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엘도라도가 금가루를 바른 사람, 황금의 나라라는 의미로 유명해졌긴 해도 실제로는 아직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전설 속 장소일 뿐이다. 그러니 제외하도록. 이렇게 엘도라도를 제외한다면 아마 앞선 질문의 대부분의 독자들은 고대 이집트를 떠올렸으리라. 텔레비전, 영화, 서적, 전시회를 통해 온갖 종류의 장신구며 마스크 등 고대 이집트의 황금 유물을 자주 접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앞에서도 은을 이야기하며 투탕카멘의 무덤 안에서 나온 황금 유물들을 다루지 않았던가? 고대 이집트인들은 금이 태양과 관련된 신성하고 불멸하는 금속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파라오를 황금 호루스라고 칭했고 신들의 피부가 황금으로 되어 있다고 믿었다. 실제로 고대 이집트는 금 생산의 중심지였으며 매장량이 상당했다. 1887년 이집트의 카이로 남쪽 약 300km 지점의 텔 엘 아마르나에서 발견된 380여 개의 고대 외교 문서에 그 기록이 남아있다. 지역명을 본떠 아마르나 서신으로 알려진 이 유물은 상당수가 유럽으로 옮겨져 현재 베를린 국립미술관의 고대 중동 전시관에 200개, 대형 박물관에 80개, 옥스퍼드 대학에 20개가 소장되어 있다. 아마르나 서신의 생김새는 요즘에 태블릿 컴퓨터를 떠올리게 한다. 종이가 아니라 점토를 이겨서 그 위에 글을 쓰고 햇볕에 말린 점토판 문서라서 그렇다. 각각의 서신마다 질서 있게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1번부터 14번까지 14개 서신은 바빌로니아 왕과 이집트 파라오 사이에 오간 것이다. 그중 3번 서신에 적힌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바빌로니아 왕 카다슈만 엘릴 1세가 이집트 제18왕조 제9대 파라오 아만호테프 3세에게 보낸 서신으로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 있었다.
최대한 많은 양의 금을 이번 여름이 끝나기 전에 신속히 보내주십시오. 제가 추진 중인 건물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올 여름 안으로 금을 보내준다면 당신과의 결혼을 위해 제 딸을 드리겠소이다. 당신 땅에서 금은 먼지와 같지 않습니까?
바빌로니아 왕이 파라오에게 자신의 딸과 이집트의 금을 교환하자고 제안하는 내용이다. 이집트의 금이 얼마나 많아 보였기에 모래도 아닌 먼지로 묘사했을까? 듣기만 해도 무서운 이야기지만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수은이 연고와 화장품의 원료로 애용되었다. 매춘부부터 귀부인까지 여성들에게 인기가 최고였는데 주로 피부를 밝게 만들고 잡티나 흉터를 감추기 위해 납과 함께 얼굴 전체에 발랐다. 목숨까지 앗아가는 대표 유해 중금속 납과 수은이 고대판 비비크림의 역할을 한 셈이다. 조금이라도 예뻐지게 되면 그 무엇을 희생해서라도 이를 지키고 싶은 여성의 심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장기간 수은을 화장품으로 사용하면 수은 중독으로 인한 부작용 탓에 피부 조직이 괴사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복통과 현기증으로 고통받다가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런 부작용도 모르는 바 아니었건만 고대 여성들의 수은 사랑은 그야말로 맹목적이었다. 이들이 그토록 화장에 목숨 걸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문제는 바로 남성들. 왜 갑자기 애꿎은 남성들에게 누명을 씌우느냐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민낯 같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선호하는 지금의 남성들과는 달리 고대의 남성들은 두꺼운 화장이 곧 미인의 상징이라고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테렌티우스와 함께 로마의 2대 희극 작가로 꼽히며 셰익스피어와 몰리에르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친 극작가 플라우투스가 여성이 화장을 하지 않는 것은 음식에 소금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으니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어느 용감한 여성이 화장을 하지 않고 다닐 수 있었겠는가. 한술 더 떠 이보다 더 앞선 시대에는 남성, 여성 구분할 것 없이 모두 수은과 나부로 과감한 화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 바로 고대 이집트인들이었다. 과감한 눈 화장과 특이한 복장으로 유명해진 일본 갸루족의 화장법 못지않게 고대 이집트인들도 눈 주위가 다소 과하게 돋보이도록 화장을 했다. 여기에는 나름 뜻깊은 속사정이 있었으니 나쁜 영혼을 피할 수 있다는 주술적인 의미도 있었고 또 나일강이 범람한 이후 박테리아가 창궐해 각종 질병이 발생했을 때 눈에 감염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납과 수은은 예부터 농약과 살충제의 주요 성분으로 사용되어 왔기에 영 뚱딴지 같은 방법은 아니었던 셈이다. 전염병 사망률이 높던 당시로서는 눈 주위의 피부세포가 먼저 괴사하지 않고 좀 버텨준다면야 시도해볼 노릇이기도 했다. 나쁜 영혼과 박테리아를 피해 일단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화장은 기본적으로 예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고대 이집트인들 사이에서 대체 누가 메이크업 트렌드를 주도했는지는 몰라도 그 감각만큼은 현대에 크게 뒤처지지 않는 듯하다. 과감한 눈 화장의 묘미는 역시 아이라이너와 아이섀도우의 화려한 색상 아니겠는가? 고대 이집트 최초의 번영기인 고왕국 시대에는 녹색과 은색 아이라이너와 아이섀도우가 크게 유행했다. 녹색 화장품의 원료로는 시나이 반도의 광산에서 조달한 공작석을 사용했고 은색 화장품의 원료로는 바로 수은을 사용했다. 진짜 은으로 은색 화장품을 만들면 가장 좋았겠지만 당시 이집트에서는 은이 금보다도 귀하신 금속이었기 때문에 감히 엄두를 낼 수 없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수은이 제격이었던 셈. 아름다움을 위해 귀한 목숨을 지불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수은을 이렇게 화장품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현대에 이르러 수은 중독은 고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모습으로 인간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수은은 과거보다 훨씬 더 폭넓게, 더욱더 전방위적으로 인간을 공격하고 있다. 금속의 세계사 김동환, 배석, 다산의 뷰.